예, 오늘 말씀은 소수의견입니다. 소수의견. 우리 민주주의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어떤 회의를 하면 다수결이 되면 그 회의의 그 결론을 그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찬성한 것으로 그렇게 판정을 합니다. 법정에서도 배심원들이 있는데 다수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면 그 법적인 그 판결을 다수의 의견에 따라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소수의 의견은 다수결 그 원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저 소수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다수가 다 맞는가입니다. 정당한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가 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시작한 이 미국에서 사는데 미국의 하원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상원의 한 4배, 5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원이 하원의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다수결, 많은 사람들이 결정했지만 상원이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원과 하원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해도 대통령이 그것도 반대할 수 있습니다. 다수를 한 사람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의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엇을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대법원이 또 그것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수에 대한 제동장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갖고 있냐면 다수가 잘못되면 우민주의입니다. 그야말로 잘못되기 너무나 십상입니다. 백성은 우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다수가 항상 정당한 것 같지만 정당하지 않게 소수의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보는 말씀은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 그 판결문이 나온 겁니다. 결정인데 결정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그 결정문 중에 하나는 원래 회의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의 주제가 아닌 건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상의 제물, 피 묻은 것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의견을 누가 냈는가? 할례의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이미 낸 겁니다. 우상의 제물도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바울이 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두 가지의 소수의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소수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오늘날 우리가 2000년 전 유대인이 어떠한가 우리가 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2000년 유대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 가면 그 유대인 중에 하레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검은 양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큰 털모자 쓰고 다니거나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니는 그 하레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굉장히 극단적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자신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를 않습니다. 군대에는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아예 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았기에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도 그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는 이스라엘 정부 자체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신정국가가 아닌 백성들이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그 세운 그 이스라엘 국가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울트라한 사람들입니다. 극단적 보수도 아니고 극단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 세속적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을 세큘러 주이시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하레디, 아주 울트라한 그야말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 원리주의자들만 예루살렘에 지금 많이 남고 있고 그 예루살렘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적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을 떠나고 또한 세속적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테라비브, 그렇지 않으면 그 지중해 해변 도시로 많이 이사를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그 보수적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린 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하레디들 때문에 뭐라고 하레디들이 얘기냐면 너희들은 성경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는 말도 못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하레디가 볼 때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건 짐승과 똑같다는 겁니다. 엄청난 증오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어떠했는가를 상상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하레디와 같으면 같았지 아마 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철저하게 할례를 했고 율법에 따라 음식을 먹었고 또한 그들은 그 율법에 따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은 하레디를 생각하시면서 그 유대인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물이 공부를 한 거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요한을 데려가는데 요한이 구브로 섬을 갔다가 구브로서 떠나서 이제 땅에 그 에시안 마이너 그 터키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밤빌리아라는 곳을 갔습니다. 밤빌리아라는 곳을 가서 요한이 바나바와 다윗의 바울의 선교 사역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겁니다. 왜 떠났는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제 생각에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의 할례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바울이 아마 그렇게도 설교를 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 즉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고기를 먹어도 하나님 믿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설교를 들은 요한은 즐겁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즐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은 하레디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음식을 성경에 나온 대로 반드시 맞춰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먹고 살아야지만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면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좀 전에 하레디 그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이 굉장히 이상한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 사도행전 강의 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바나바는 돌에 맞지 않았는가입니다. 왜 바나바는 돌에 맞지 않았는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면 바울의 가르침은 나오는데 바나바의 설교의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지금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는가 합니다. 왜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치는데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되고 바나바는 돌에 맞지 않는가 합니다. 이걸 꼭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를 가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갈라디아서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 말씀 뭐냐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예루살렘 회의에 올라간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할 때 함께 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바울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3절 보세요. 2장 11절과 13절 제가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러니까 안디옥에 베드로가 왔을 때 바울이 책망할 일이 있어서 내가 책망했다는 겁니다.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야고보는 예수를 믿지만 철저한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이 어떻게 됐다? 유혹되었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1차 예루살렘 회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끝난 이후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데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바나바도 앉아있었던 겁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1차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도 앉아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람들 즉 예수님의 동생 교회 사람들이 온다는데 할례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1차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근데 그걸 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가 밥 먹다가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누구도 같이 도망갔습니까? 누구도? 바나바도 갔다는 겁니다. 바나바도 같이 도망갔다는 겁니다. 자, 무엇 성경이 이 얘기하고 있는가 합니다. 바나바는 이방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할례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유대인들 앞에서 할례자들 앞에서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가설입니다. 왜 가설이지만 이 가설이 맞을 수밖에 없냐면 13절 보세요. 후반절에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어떻게 되었다?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외식은 뭐냐면 헬라어로 히포크라스입니다. 영어의 히포크라틱입니다.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바울이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선자라는 겁니다.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나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고 베드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드린 것처럼 그 야고보와 바울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한 가지 무서운 건 뭐냐면 대단한 건 뭐냐면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철저했습니다. 양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 진리 앞에서는 바울이 베드로와 인간관계, 야고보와 인간관계, 바나바 인간관계가 있지만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바나바가 외식했다고 질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한테 욕먹을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비겁하게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시험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저 보세요. 구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 만드셨다고 구약 성경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뱃속에서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보면 시편 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창조 전에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창세 이전에. 그러게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창세 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사상은 아주 독특한 겁니다. 아주 소수 의견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당시의 성경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셨다.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자격과 조건과 100%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뭘 갖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나 당시 유대인은 뭘 갖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걸 갖고 싸웠습니다. 더 나가서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를 갖고 싸웠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좋으냐 나쁘냐 갖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뭐냐면 세상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할례가 있었고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난 후에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갖고 싸웠다는 겁니다. 뭘 지금 바울이 소수 의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는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방인도 중요하지 않고 유대인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할례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할례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드립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뉴욕에서 테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슬람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테러를 저질렀지만 확률적으로 그 사람 이슬람 국가에 태어나서 이슬람 신자가 된 겁니다. 제 말에 틀렸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예를 든다면 저 서던 스테이트에 백인 크리스천 패밀리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 사람 뭐가 됐겠습니까? 크리스천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인도에 태어나서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 가정에 그 상상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아버지가 힌두교 사제라면 힌두교 사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지금 뭘 갖고 따지냐면 이슬람이다, 이슬람이 아니다, 기독교 신자다, 기독교다 이걸 갖고 따집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수차례 설교했지만 불교 신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불교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슬람은 자신들이 믿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자는 우리들이 믿는 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진리를 갖고 나도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진리 갖고 싸우지 말고 서로의 진리를 인정하자.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지금 반박하는 겁니다. 바울이 소수의견을 내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소수의견을 내냐면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를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뒤집으면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를 결정하셨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 이전에 구원받았다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이걸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은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을 공격합니다. 너와 나가 다른 걸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위기라는 겁니다. 왜 위기가 되냐면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만 차이를 두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못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테러로 8명 죽게 한 건 정말로 사악한 일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창세 이전에 사랑하셨고 은혜를 주셨다면 테러범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유대인들과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가 다릅니까? 적어도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관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소수견으로 낸 겁니다. 그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우상의 제물 시장에서 파는 고기 먹어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펄쩍 뛰죠. 무슨 소리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그 정육점 주인이 자신 믿는 우상한테 한번 드렸다가 파는 것 우상이 앞에 드린 제물을 어떻게 먹느냐.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그 편의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와와 길리가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누구하고 식사했습니까? 고넬료가 식사했죠. 그 밥 먹었다고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들이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신자 중에 할례자들이 너희들에게 가서 할례 없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다. 그건 우리가 지시하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할례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다시 28절과 29절 보세요. 이제 결정문입니다. 결정문입니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회의를 왜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할례 문제 때문에 회의했죠.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뭐라고 아주 애매한 표현을 했냐면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냐. 아무 짐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아 너희들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 받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정입니다. 왜 이런 사정이냐면 제가 이미 설교드린 것처럼 당시의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일파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이해됩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교회에 책임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존속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건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존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과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존속하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었다면 그 교회는 그날로 문 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신자 중에 제가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21장에 말씀드렸지만 수만 명이 예수를 믿는데 그들 중에 율법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존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없이 하나님을 할례 받지 않고 하나님 믿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보다 엉뚱한 것이 강조됩니다. 29절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결정은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환영을 받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푸축관에서 파는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를 더 이상 먹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고기집에서 파는 고기는 고기 주인이 믿는 우상에게 한번 올렸다가 내려서 파는 겁니다. 자, 그걸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회의에 소수의견 낸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소수의견 냈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 없이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은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 비록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다고 할지라도 그거 먹어도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냈는데 결국은 답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회의를 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사도 바울의 의견이 소수가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가 항상 옳습니까? 다수가 항상 맞습니까? 아닙니다. 틀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행전, 아, 고린도 전서 8장을 보면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8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을 갖고 아주 신랄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우상의 제물로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한다고 보는 겁니다. 충돌한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3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1차 선교 갔다 온 곳에 다시 한번 가자. 한번 돌아보자.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누구 때문에 싸웠습니까? 누구 때문에 갈라졌습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갖고 둘이 심하게 다퉜습니다. 왜 사람 하나 데리고 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다퉜는가?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 전도하려면 할례 문제와 음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마가 요한 아직도 이방인 전도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나바와 다툰 겁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또 한 번 우리는 실패할 거다. 또 한 번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러기에 바울은 나는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 전도여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바나바와 요한은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1차 전도여행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바울은 섬으로 가지 않고 육지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 줄 압니까? 성경을 보시면 바나바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걸로 끝입니다. 사도행전에 더 이상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뒷장 계속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왜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가? 바나바 좋은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바울의 소수 의견, 그 소수 의견을 성령께서 택하신 겁니다. 물론 바나바가 사역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소수 의견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겁니다. 만약에 바울의 소수 의견을 성령께서 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할례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가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습니다. 다 큰 사람이 할례를 받습니다. 당시의 할례는 목숨 걸고 받는 겁니다. 왜? 성인 남자가 할례 받으려면 정말로 조심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할례 받아야 예수 믿고 더 나아가서 음식물 바꾸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우리 중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에 소수 의견이지만 바울의 소수 의견은 성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의 이름은 사도행전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사역을 잘못했다, 뭐 바나바가 버림을,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견을 갖고 사는가에 따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제가 소수 의견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걸 믿는다면, 그 은혜를 확인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어떤 차이와 어떤 그 다름을 만들어내서 내 신앙을 증명하라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면 너와 나는 똑같은 죄인이고 너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너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